오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믿지만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을 직업으로 가진 신학자들 중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 연구하기 때문이겠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예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과 또 나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과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나의 주인 또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다라고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있는 생각, 논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겠지만은 자,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how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가, 예수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셨는가, why가 중요한데 어떻게는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설명한다고 해도 사람의 제한된 지식으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믿기 어려운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처녀 몸에서 예수가 태어난 사건, 성육신 사건. 자, 오늘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일어났던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였는지 살펴보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에서 또 논리에 묶여서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우리의 논리나 고정관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님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이 땅에 사시던 그 예수님,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어머니는 사람이니까 인성과 신성을 모두 물렸다라고 대답하면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과 여자 사이에 태어난 half god, half human, 50%가 신이고 50%는 사람, 그러니까 하크레스나 뭐 타이탄 같은 존재라는 뜻인데 그러나 예수는 신화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21세기 발달된 유전과학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DNA를 가졌으니까 100% 하나님, 또 동시에 사람 어머니의 DNA를 가졌으니까 100% 사람이란 뜻이다. 뭐 그런 뜻일까요? 만약에 예수께서 마리아의 DNA를 가졌다면은 마리아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있다는 뜻인데 죄인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네, 마리아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되는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이 기독교 신학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이죠. 교회는 이런 딜레마를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AD 432년 그 에베소 회의에서 마리아를 테오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신격화한 후에 마리아는 교회의 어머니로 승상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되었으며 평생 동정녀이고 육신과 영혼이 함께 천국으로 들어올림을 받았다는 교리를 세웠는데 평생 동정녀 아직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한테 세 명의 남자 동생과 여자 동생이 최소 두 명이 있었는데 최소 누가 낳았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르다, 사촌 형제다 하는 성경에다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자신들이 만든 그 논리를 합리화하지만은 여러분 마리아는 어디까지나 예수를 잉태하라는 부르심에 순종한 신실한 여인. 네, 존경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은 우리 크리스천의 월십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당시의 교회가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이유가 좀 짐작이 가십니까? 마리아에게 또 그리고 예수에게 원죄가 없음을 애써 설명하라는 것이겠지만은 당시의 과학 수준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여자의 유전자가 반드시 있을 텐데 어떻게 죄가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은 DNA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남녀의 교배가 없이도 잉태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복제양 돌리를 아십니까? 돌리는 암수 교배 없이 그 양의 체세포를 그 다른 양의 자궁에 착상시켜서 태어난 양인데 6년 6개월이나 살았습니다. 자, 어머니의 유전자가 섞이지 않은 이 체세포의 주인과 유전적으로 완전 동일한 양이라는 얘기인데 언젠가는 사람도 복제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장담을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이제 침범하려고 합니다. 나를 복제해서 100% 나하고 똑같은 다른 나를 만든다. 왜 이런 짓 할까요? 네, 나의 손상된 부품을 교체할 뭐 간, 쓰이개 등을 얻을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서 얻는 거에는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건 자기 거니까 저항감도 없고 부작용도 없고 아이, 퍼펙트합니다. 이거 환상적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나의 복제품도 과연 사람인가? 사람이라는 영혼이 있을까?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남죠. 그런데 여러분,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예수는 100%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마리아의 자궁에서 사람으로 자라다가 100%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분은 종교를 왜 과학으로 설명하려는가 하지만은 논리가 서지 않으면 믿지 못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유전공학이라든가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옛날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이적들, 이제는 과학으로도 설명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사람에게도 이제는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믿을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린다, 그런 말씀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어떻게, 그런 성경에 설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게 Y가 아니고 How입니다.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성령으로, 네. 이 성령으로의 의로가 원어가 에크입니다. 에크라는 전치사는 out of. 그러니까 영어 번역이 아주 다양합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of, from, by, through. 어떻게 태어났는가? 번역합니다. 성령으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저 유명한 링컨 대통령의 그 캐스퍼, 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Yeah.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자,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이 사람의 DNA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설명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는 마리아 자궁 속에서 자라고 태어났어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바이오라지컬 마더가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성경에는 예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대신에 여자, 의문이라고 부른 적이 두 번 있어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또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요한한테 자기 어머니를 넘기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여자, 원어로 기나입니다. 영어로는 비어 우먼이에요. 그러니까 존칭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낮춰 부른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시켜보는 자리에서 아들이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 그런다면은 어머니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예수께서 평소에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셨겠죠. 근데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번 그리고 세월 마치면서 한번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 보고 있는데. 성서학자들의 해석이 다양합니다.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근데 혹시 예수께서 당신과 마리아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은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예수가 누군가? Who is Jesus? 이 질문은 예수님 당시는 물론이고 그 후 2000년 동안이나 계속된 질문이에요. 그 대답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사람. 여러분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이 믿기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게 더 믿기 어려우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시던 분인데 성경 외에도 기록이 있어요. 로마 원로원이었던 타키투스나 또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던 그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같은 사람들의 역사적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도 예수의 실존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네, 가끔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무식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심합니다. 보통 그렇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겠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더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희한하죠? 왜? 분명히 사람처럼 보이는데 예수께서 이 행동이나 말씀이나 능력 보면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초기 기독교인의 그 유명한 고백입니다. 인간이라고 굳이 불러야 한다면 현인이신 예수님이 사셨는데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는 걸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 생각이 예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적들을 행하는 것을 감안하면 저분이 사람 분명하냐. 그런데 이 냉내 보이는 저 사람 누구야? 네, 우리 눈에 마치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현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현현 영어로 떼어판이라는 뜻 아세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떼어판이는 하나님이 사람과 교통하는 한 방법인데 하나님이나 혹은 하나님의 사자나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씀도 하시고 또 많은 이적도 행하시는데 이 현현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신비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신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으면은 그냥 믿으면 됩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못 믿어요. 하나님과 사람, 네, 본질이 달라요.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돌이 되겠습니까? 돌이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현현, 우리 눈에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 등장합니다. 네. 이것을 가현설, 도세티즘이라는 당시의 이단 중에 하나인데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과 완전히 정반대예요.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현현, 떼어파니로 사람처럼 보이는 환영, 팬텀이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하는 구약 성경 다 거짓말. 복음서에 그 예수 탄생에 대한 거 다 거짓말.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죽는 예수님 모습 허상. 아니면 하나님의 영국에 불과합니다. 기독교가 쓸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제자 중에서 제일 어려서 예수 품에 자주 안게 했던 요한, 네. 이런 가설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예수님 품에 자주 함께 있던 요한이 자기 눈으로 봤을 뿐만 아니라 또 손으로 만졌답니다. 뭐 품에 함께 있는데. 예수께서는 팬텀, 허상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증언이에요. 이 초창기 당시에 요한이 왜 이런 증언을 했습니까? 왜 했을까요? 예수가 사람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증언을 해서 성경에 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자기 스승이 죽으면요. 자기 스승을 신격화해요. 아, 저분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었다. 근데 이 요한이란 제자가 자기 스승을 뭐라 그래요, 예수를? 사람이랍니다. 하나님 줄 알았더니 사람이더라. 그런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또 성경에 써 있어요. 참,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많아요. 또, 어떤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예수께서는 부활하고 승천해서 원래 하나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됩니까? 그럼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순전히 상징적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는 원래 사람이지만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였으니까,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신으로 높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는 그 이건 양자 입양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에비언파라는 초대교 이단인데 유대교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에 있는 관점으로 봐서는 하나님 외에 예수라는 하나님이 또 있으면 안 돼요.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갖춘 고정관념에 잡혀 사는 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고정관념에 잡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잡혀 살고 있어요. 아무리 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리우스라는 그 3세기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래, 예수님은 가슴 가시야. 근데 하나님보다는 조금 낮아. 그걸 영어로 레서 가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가슴 가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있었지만은 예수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기독교 두 번째죠.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성부와 성자는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그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게 되지만은 여러분 성부와 성자는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사실은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또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예수와 하나님은 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두 사람이지만은 한 사람 같은 사이라고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두 분은 한 분이시다. 아니야, 하나님과 예수님은 두 분이다. 라는 이 논쟁이 당시에 그 학파가 유명한 게 두 개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 학파, 안디오 학파 간에 아주 큰 그 신학의 차이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다가 성령까지 추가돼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흔들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유대교나 기독교는 이신론을 믿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대전자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Three persons, one nature, or one essence. 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본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의 지능으로 이해가 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잘못된 생각들은 오늘날까지 살아남아서 기독교 이단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언한 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오래 산 요한이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인데 성령님과 오랜 교통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그 세 복음서, 공간복음서하고는 많이 달라요. 공간복음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답안에서 요한은 그가 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말씀이라고 소개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을 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아니고 예수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우주 만물을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말씀이래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대요. 그 말씀이 사람이 됐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게 말씀은 말하는 분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한 인격체가 당신이 만든 물질 세계로 들어와서 피조물과 같이 산다. 하나님의 현현이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로 세상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고 간섭 안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시는 분. 마침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사건이 여러분 성육신, 성탄 사건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예수를 직접 보지도 못하고 또 성경도 믿지 못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현대과학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신성시하기 위해서 꾸며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기 논리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세기, 18세기에 그 유럽의 합리주의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면서 이제 성경을 아주 그냥 쪼개고 찍고 이제 별 일들을 다 하기 시작하는데 이 히스토리컬 지저스,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예요. 1세기 팔레스타인에 살던 인간 예수가 누군지를 밝혀내려는 시도입니다. 원래 예수, 하나님을 연구하는 이 기독론이죠.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된 그 기독교 교리적인 신앙이지만은 이 역사적인 예수 연구는 그런 거 무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접근하려는 시도입니다. 예수님을 성인의 한 분으로만 보고 예수님의 신성이나 기적들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성경의 아주 일부분만 믿습니다. 자,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으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보통 교회는 여자가 남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 여자가 영이 남자보다 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자 머리가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인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절대 그냥 믿지 못해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놀라운 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참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세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메시지가 그게 신구약을 통해서 있는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그 두꺼운 성경이 사실은 이 얘기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 얘기만 하면 믿지를 않으니까 자세히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믿는 게 믿음에 관한 문제지 사실은 논리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요, 논리를 따지는 일하면은 제가 남보다 절대 빠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지는 아주 질서정연한 논리에 제가 항보라고, 그리고 크리스천이 됐다가 목사까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지 않으시면요, 그냥 성경은 내 논리에 맞지 않다 그러지 마시고요, 성경 자세히 읽고 내 논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수가 있었는지,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의 그 고정관념, 사람들의 논리, 사람들의 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사실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논리적으로 따진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우리 논리를 따져보자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 어떻게가 아니에요. Why? 하나님 왜 이 땅에 오셨냐? 이거 이유입니다. 이게 오늘 성탄 메시지입니다. 자, 이 답이 성경을 한 구절로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17장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사랑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대신 죽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돼요. 따질 필요도 없어요. 자, 이제 질문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어떻게 생각하냐를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Who is Jesus to you? 그러니까 예수는 나에게 과연 누군가를 묻는 겁니다. 네. 예수가 하나님인 줄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가 나한테 누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 대신 죽으러 오신 예수는 누구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입니까? 아니면 나의 주인입니까? 주인 아니면 뭡니까? 나를 구하신 분인데. 나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시죠. 내 거니까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것도 고정관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아주 정확한 대답을 갖고 계십니까? 이게 대답이 없으면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과 우리의 이 남은 삶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다 아니다보다 더 중요한 게 Jesus is my Lord입니다. 예수를 깊이 알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면 깊이 알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성령이 찾아오시면 깊이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네, 처음부터 많이 안 되면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로 나가는 것, 또 때에 따라서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에 올인하는 그런 모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모험이라고 그랬지만은 여러분 이걸 모험을 하면요, 이게 모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은 이 땅에서 100%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제한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한테는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여우도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셨습니까? 자, 그러나 예수께서 하늘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님, 네, 성령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내 안에 거주하면서 나와 항상 함께 하면서 나를 케어하시고 도와줄 수가 있는 이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인다고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올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 예배.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